사람들 가운데는 시장길을 느끼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웃에게 짜증을 내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는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서 허기를 날리려고 했지만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서 왕짜증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시장기가 발동하여서 짜증을 낸 것일까요? 아마도 시장기가 느껴지면 짜증을 부리시는 분들은 아, 주님도 나와 같은 분이구나 하면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땅에 사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먹기를 탐하는 먹보였고 또 술을 즐기는 주정뱅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로클레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포도주 마셨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시장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아침나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나절이면 아침을 든든히 먹고 들어가는 길인데 시장길을 느끼겠어요? 느끼면 이거 뭐지요? 당뇨병이나 뭐 이상한 병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건강한 분이거든요.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뭔가를 가르치려고 만드신 이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적을 징벌 이적이라고 학자들은 분류해서 부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긍정적이고 유익한 이적이지만은 오직 이 이적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이적입니다. 이 이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그 이튿날 아침에 실제적으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으로 보도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마태는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삼아서 자료를 약간 손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둘러보신 후에 제자들과 먼 후대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 징벌 이적 기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요거는 정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도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정의할 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그럽니다. 엄마의 태에서부터 세상에 나오자마자 신생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 일입니다. 태중에서는 폐로 호흡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세상에 나오면 폐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신생아는 곧바로 죽습니다. 출생하자마자 폐로 자가호흡을 해야 신생아가 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게 되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10년, 20년 신앙생활한 다음에 비로소 시작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해야 하는 행동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기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 한평생 안 해도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식물 인간처럼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칩니다.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는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놓고 기도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즉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믿음의 기도라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 내 눈에 보이는 저 큰 산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명령을 말로 내립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 기도가 영빨이 있어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간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전혀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하실 때 믿었을까요? 이것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저께 아침나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화과나무를 말로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저주의 말을 무화과나무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곁에 서 있었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날에 보니 무화과나무가 주님의 말대로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교훈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지요. 만약에 우리들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말을 의심하시겠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꽁이네요 이러겠어요? 눈에 증거가 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시퍼런 무화과나무가 하루만에 말라 죽었잖아요. 왜 못 믿어요? 실증이 있는데.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21세기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집안에 들여놓고 키우는 화초가 있었습니다. 하나에게는 매일매일 축복하면서 이쁘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하나에게는 매일매일 저주하며 못났다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일매일 저주한 화초는 끝내 말라 죽었고 매일매일 축복한 화초는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의심을 해서 에이 목사님 그거는 그 저주한 화초는 햇빛도 안 쬐이고 물도 안 주고 죽었겠지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똑같은 조건을 다 해줬어요. 물도 주고 햇빛도 정확한 시간을 맞추어서 주었는데 이게 저주한 건 죽었어요. 축복한 거는 살았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실어서 선포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키울 때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제일 약한 그릇입니다. 그 다음 약한 그릇은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우리들의 기분이 직장에서 상하고 깨어지고 또 스트레스가 망탕 쌓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화풀이를 누구인데 해요? 와이프인데 하고 그 다음 또 애들에게 해댑니다. 아이들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악담과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퍼부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 시원해지겠지만은 그 데미지는 누가 받아요? 아이들과 와이프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돼요, 저주한 대로. 아이들에게, 약한 아이들에게 악담을 퍼부을 게 아니고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실어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대로 아이에게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가정 식구들에게 삶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영이 실리기 때문에요. 마음이 가득 상하면 거기에다가 영이 확 실려 나가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악의의 참말,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덕담을 하면서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대로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기도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영혼의 간구를 하나님께 말로 올립니다. 그 일들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행동을 옮기면 됩니다. 사자입에다가 손 집어넣고 안 물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그 손 빼면 돼요. 그거는 미련하게 손 집어넣고 안 물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손 빼면 안 물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봤지만은 여전히 내 손은 빈손입니다. 여전히 내 손에 원하는 일이 놓여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지만은 내 손안에 기도에 응답물은 놓여 있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놓았음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믿어져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어져야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난 후에 빈손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뭐가 생겨? 의심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의심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쳐버리고 밟아주면 됩니다. 그 의심을 자꾸 수용하니까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고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의심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주춤해도 찾아옵니다.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믿음을 쳐버리고 추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부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도 비록 빈손일지라도 이미 받았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기에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문자적인 성령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실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논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논리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확신은커녕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그 날치기, 소매치기, 도둑이 감방을 들락날락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예수의 말씀 진리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나는 이 목걸이 같은 걸 딱 보면 저거 내 거다 그러면 몇 시간 지나는 자기 손에 들어와 있대요. 그분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이거를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소매치기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손에 실제로 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상징되어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징벌이적으로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과 외면한 치중하면 이런 무화과나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되어버렸기에 멸망당하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 본래적인 목적에서 많이 빗나가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돕는다는 구실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덧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방인이 드나들 수가 있는 뜰에는 장사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와 양과 염소들도 많이 들여와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사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재물이 될 양과 소의 값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또는 해외에서 온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고 있었기에 부당이득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뭘로요? 상납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신흥 부자계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두로에서 추저된 세켈을 바쳐야 합니다. 두로에서 추저된 동전에는 로마 황제 흉상이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돈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 성전세를 드리는데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은 성전세로 바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바깥에서 환전상들을 통하여 두로 지방에서 주조한 세켈, 이 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순례객이 많이 몰릴 때는 물량이 딸려서 말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러야만 두로 세켈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러 온 순례객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척 불쾌하겠지요. 예배와 제사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마음에 이런 시험에 휩싸여 있다면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생각이 조그만 짜증만 나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집에서 차 타고 오는데 부부가 조그만 일로 실랑이 하다 보면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리게 되나요? 잘 안 되냐? 그거 곰심리라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조그만 것도 클리어하게 돼야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아니 싼 걸 갖다가 비싼 값을 주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부글부글거려요.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았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은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이 일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실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실려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성전 청결한 사건을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 중간에다가 탁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중간에 뻥 스킵한 그 부분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문학적인 이거 A, B, A-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에 있어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어떤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밀접하게 연관 지우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하고 성전 청결 사건을 병렬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속에 성전 청결 사건을 쏙 집어넣은 이 사건을 이런 문학 구조를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이거를 참 잘 이용해요. 마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서 말라 죽게 만든 이야기 속에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넣은 마가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성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에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 저주 사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전 멸망 사건입니다.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재구수를 못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은 폐쇄되어야 하고 성전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이것, 성전 저주 사건입니다. 이걸 보이려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마가는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본문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열매 없는 유대의 종교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를 찾았지만은 발견하지 못하자 가차없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가 싫어서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거를 교훈하려고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인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유대의 종교가 어떤 열매를 맺은가를 찾으려 했지만은 찾지 못하자 가차없이 정죄했고 파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이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훼파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남아있는 벽 외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을 깡그리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하나 남겨놓고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개인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멸망을 받아 마땅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하시자 이튿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는 뿌리로부터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교훈했습니다. 이 무화과 사건은 유대 종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는 징벌 이적입니다. 마가는 좀 과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마가가 이렇게 보도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부정과 불법과 탈법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한 것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멸망과 파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개개인들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기도의 교훈,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비록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한 후에는 비록 내 손안에 그 결과물이 놓여있지 않을지라도 받은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 손안에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것을 놓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말없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믿음을 실어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 무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